여러분에게 드린 그 내용 첫 번째가 설교자의 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이해가 설교자가 가지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두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오후에는 구체성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설교자가 가지는 대표성이 뭐냐?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잘 아는 대로 읽고 앞에 대표성에서나 오후에 구체성에서나 이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나중에 보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체화되는 것, 이 구체성입니다. 이제 앞에 먼저 하려는 것은 육신이 됨으로써 육신인 존재들의 지위와 정체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그 지위와 정체의 존재들이 다 말하자면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대표성입니다. 다 들었죠, 이제? 이제 다 들었습니다. 대표성이 뭐고, 구체성이 뭔지, 이제 좀 더 자세히 풀 작정이지,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이런 대표성으로 보는 성경적인 근거, 이해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인용한 것 같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그 약속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백성에게 준 이런 약속이었죠.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너희 형제 중에서 너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 설교 중에 그 인용을 하고 그 성취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 늘 그렇듯이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 약속의 그 성취들이고 예표들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합니다. 형제 중에서 일으킨다는 그 말, 그러니까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됨으로써 그가 가지게 되는 지위가 나머지 형제들 것이 되는 식의 방법, 우리 모두가 알듯이 형제 중에 누가 하나가 되면 나는 그의 형이든가 동생이든가 하는 지위를 누리는 그런 지위가 가능한 것은 인간 세상에서 혈육이 가지는 긴밀한 그 연대성을 말하죠. 그렇게 우리 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것이 약속하는 모두를 위하여 하나를 뽑으심으로 그 중에 하나를 뽑으면 그가 그 중에 우월한 자이기 때문에 뽑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전부를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다는 표로 그 중에 하나를 세운다 하는 의미라는 거죠. 못 알아들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90편에 가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까지 전부 다 그 한탄이죠. 못난 인생에 대한 탄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동안 그 마음 편할 날이 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원망을 들으며 못난 꼴을 보며,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40년은 죽어버려야 끝나는 40년 광야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성인들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된 자들이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방랑 시대였습니다. 다음 시대 세대에야 들어갈 것입니다. 누구나 원망스럽고 우리가 보기엔 기적으로 여겨지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는데 그것도 사흘 먹으면 입에서 냄새나는 겁니다. 그 뭐 밤낮 이것뿐이냐? 아침에도 만나고 내일 아침에도 만나고 또 다음날 아침에도 만나고 그 원망을,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과 40년을 사는 겁니다. 지겹지요. 목회자들이 가지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겹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이 한탄해요. 설교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그렇죠. 그럼 뭘로 변해요? 없지요. 그나마 설교로라도 변해야 되는데 설교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 변화시키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처음 본 거, 은혜 받고 처음 본 게 자기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해서 자기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란 뭐냐? 늘 그 밥에 그 나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럼 애들이 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한탄을 여기다가 쭉 나열하고 있고 할 말이 없는데, 가만히 보시면 그 뒤가 조금 그 중간의 내용들하고 다르게 결말로 가는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자들의 행위 중에 견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그저 우리는 다 주의 분노 중에 일시간에 아무도 보람 있거나 괜찮은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 봤습니다. 이건 뭐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주여 돌아오사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한 일을 영원하게 만들어 주소서라는 모순된 결론에 이릅니다. 모세의 생애를 또 모세가 그 시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역사 속에서 어떤 정황에 있었는지를 모르면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같은 입에서 같은 사람이 나는 정말 사는 게 행복해 그 말이 나오고 조금 커피 한 잔 마시더니 갑자기 에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를 알죠. 그가 도달한 어떤 신앙의 경지와 그러나 가지고 있는 고난이 한 입에서 한 순간에 모순되는 표현으로 두 개가 함께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이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무례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시편 90편에서 뭘 토로하고 있느냐 하면 이 한심한 인생들을 위하여 나를 보냈다 이거예요. 모세는 고생해서 보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모세는 40년 바로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들이 따지고 보니까 이 백성 위에서 하나님이 어디 저기 무슨 특수분대에 보내서 고생고생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할 때는 젊고 패기 있고 희망 있을 때 부르시지 않고 본인이 다 포기한 때 불러서 화를 냈었잖아요. 하나님 이제 와서 뭘 다시 하잽니까? 내비두세요. 그냥 곱게 죽을게요. 아니다 가라. 그래서 이제 붙잡혀 왔죠. 그래서 뭘 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며 반석에서 물을 먹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함을 보죠. 성실하심과 능력과 영광을 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 이 한심한 것들을 목적하고 있다는 걸 배웁니다.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부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만 아는데 그 두 위대함이 다 이 한심한 것들을 목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세는 온유해지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를 세웠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나날들을 단련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억울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대상이 또 한심하지 않았습니까? 괜찮게 준비된 사람 골라서 맡긴 것이 아니라 가장 한심한 것들을 맡겼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뭘 했죠? 열 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뭐길래요? 이것들이 그렇게 굉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심한 것들을 하나님이 목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순종합니다. 이 한 건물 같고 타다 남은 재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러시겠답니다. 하나님 그러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뭡니까? 그 준비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유익이 되라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기능적이거나 방법적이거나 무슨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웠을 때 이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목적하여 그 중에 하나 나를 세움으로써 저들을 목적하고 있고 저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미 선포하신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느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이렇게 보냄을 받으면 나에게 맡긴 이 청중들을 하나님이 목적하고 복주시려고 나를 그들의 목사로 세움으로 지위와 기능을 떠나 나를 그들 중에 하나로 보내심으로써 그들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지위와 책임에서 확인하고 드러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우리 속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묶여 동일한 정체성과 운명을 묶인 그래서 목사님을 보내신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선포되고 구체화된 증인으로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현실은 시편 90편 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이런 교회에 날 보내셨어요. 그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 건지 이미 목사가 하나 보냄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희 형제 중에 내가 너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라는 말이 사실은 모세에게서 일어났고 예수에게서 완성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가 되시는 그의 영광의 임재로 은혜와 진리가 우리 것이 되어 그의 영광이 되죠. 에베소서 1장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태초 전에 영원 전에 약속된 예정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던 목적자들입니다. 그게 대표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들고 척 강단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신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우리를 놓고 잡고 놓지 않으시구나. 우리 중에 하나를 붙잡고 계시니 말씀을 그 입에 두셨으니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증언하시는구나. 그게 주일날 설교 듣는 법이에요.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셔도 돼요. 맡기세요. 모세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했듯이 목사 믿고 편안히 주무세요. 그럼 동일하게 여러분은 목사로서 성도들이 신앙적인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좀 더 유익하기를 바라고 좀 더 그 인생을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데 부대끼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여기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방법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리하여 결론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그 무릎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럴 줄 아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은 이렇듯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을 놓치고 나면 영광이 올 때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나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기독교 신앙 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분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얼마나 힘든가 그 얘기 요새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해줍니다. 내년 제가 은퇴하니까 은퇴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어려운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형님은 모르고 그 길 가서 대단히 무서운 모양인데 말씀해 줘서 이제 알게 됐으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가고 알게 됐으니 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무서운 길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대함입니다. 예수가 가신 길. 그걸 우리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연륜상, 기독교 역사상, 이 역사적인 경험상 우리 제 앞시대에서는 그걸 윤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장미, 그다음에 지극함으로 그 가치를 가졌습니다. 굶으면 굶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더 간 후배로서의 책임, 한 걸음 더 해놓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선포할 때는 공포로 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신답니다. 고마운 일이죠. 제가 어디 젊은 모임에 가서 그랬습니다. 탕자 비유하면서 그랬습니다. 탕자가 돌아오자 탕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무슨 소리냐 임마. 얘들아 소잡아라.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형이 와서 또 그럽니다. 아니 저 미친놈한테 무슨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재산을 다 창기와 말아먹은 놈입니다. 그래서 너 무슨 말이냐. 우리 잃었던 아들을 찾은 거란다. 그 신분에 대한 어떤 흔들림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분에 대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한테 그랬죠. 야, 난 구라래도 좋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니들 다른 구라 풀어봐라.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가 생각해보죠. 어느 종교가 이런 용서와 은혜를 영광으로 삼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양보하시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나 다 공포입니다. 어느 종교나 공포고 어느 윤리나 다 공포입니다. 기독교만 공포가 없습니다. 공포가 없으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성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연애하는 사이에서 남자가 여인에게 난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지. 어디 죽어봐. 그렇게 말하는 건 나쁜 니은입니다. 근데 우린 꼭 그 말을 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좋아. 구라래도 좋아. 그랬대. 아이, 그럼 뭐 아무 책임도. 그건 나쁜 놈입니다. 근데 우린 그 생각이 나죠. 그죠? 그건 그게 죄입니다. 우리의 비열함이죠. 거기를 넘어오십시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은 공포스러운 요구가 아닙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비열함을 건너올 수 있는, 그걸 극복하는, 아니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자꾸 그 말 한다는 거죠. 괜찮아. 비명 지를 거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허벅지 꼬집으시고 잘 참으시고 멋진 얼굴 만드십시오. 해결해야 되는 일은 없고 더 가져야 되는 권력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누구를 유익해 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가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스스로가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건 꼭 마음속에 생각이 나시죠. 지혜를 갖는다는 건 자기가 해보지 않고 옆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십자가, 우리가 가진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의 위대함을 살면서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신자된 명예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었으면 한국이라는 민족과 국가의 한 증인이 됩니다. 책임을 가집니다. 대표성을 가집니다. 믿으라고 해서 믿어야만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믿고 배짱 부리고 지금같이 밉게 놀 때도 형제로 묶여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로만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민족 앞에 책임자가 됩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건 모릅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배척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바울의 관심은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죠. 9장부터 보시죠.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런 말 뭐 하면 지금 큰일 날 거예요. 그죠? 성경에 있는데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는 이제 윤리화돼요. 자꾸 윤리화돼서 이 성경의 이 깊이와 넓이까지 전혀 못 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2000년 내내 기독교라는 건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죠.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가 안 왔었고 기독교에서는 왔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시대와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로 나뉘었을 뿐인데도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게 유일한 정체성이 되곤 해요. 서구에 가셔서 그 성당들, 옛날 성당들을 보시면 어느 한 구석에는 가든지 꼭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그런 조각들이 있습니다. 돼지들하고 있거나 무슨 이렇게 끈에 묶어놓고 뭐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천박하고 비겁한 짓입니다. 뭘 몰라서냐? 지금 하는 이 얘기,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을 안 버린 증거. 내가 유대인 아니냐? 그게. 나를 구한 거 보면 우리 민족이 배제되어 있지 않은 거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이방을 구할 작정이었는데 제사장이 실패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방이 실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이 구원을 받았다. 뭘로 받았냐 그러면 방법과 수단, 중간 다리가 없었는데 은혜로 받았다. 그러면 더욱더 은혜가 더 알고 있었던 먼저 약속된 자들에게는 더 넘칠 거 아니냐. 이게 바울의 주장이죠. 나도 유대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어쩔래? 그게 우리로 하여금 지금 시기의 신앙 그 이해. 믿는다 안 믿는다로 선을 긋고 교파로 선을 그어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가난한 자기 확인인가를 이해시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이 열악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를 아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런 모임과 이해가 많아져서 한국 교회와 사회를 뒤집어 놔야 되는 걸로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절대. 이런 건 언제나 뒤에 숨어 있고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알아서 하십시오. 조용히 계십시오. 자기 역할을 하라 이겁니다. 자기 역할 하는 것에 보상이 없습니다. 원래 세상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거나 양심을 따라 살면 유익을 보상받지 못하고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잘한 사람이 보상받는 길은 잘못한 사람을 벌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적이 없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집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모세도 그 말을 하죠.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러려면 제 이름도 빼십시오. 그게 뭔가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한국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럽다고 도대체 그 말을 왜 하고 다니세요? 뭐가 겁이 났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을 들어야 하는 놈들은 이 말 안 하고 다닌다. 근데 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차별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저놈은 나쁜 목사고 난 좋은 목사다. 그렇게 차별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같은 목사로서 창피한 줄 알아요. 하나님 일하심의 깊이에 대한 이해로 입 다물고 잠잠히 있어야죠. 난 모르게 하죠. 나 모르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은요 일단 생긴 게 서로 다르잖아요. 뭘 좋아해야 되는지는 그건 사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로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어요. 그리고 값싼 확인을 해요. 이제 분노하는 지점이에요. 값싼 확인을 해요. 깊은 확인에 못 들어오고 이 값싼 확인에 들어오는 바람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요. 이러면 안 되어라고 짓거리면 자기 책임을 다한 것 같지. 나는 우리 교회 이렇게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언제 크는지 언제 철이 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보냄을 받았어요. 같이 뒹구세요. 같이 울고 같이 웃으세요. 여러분들은 다 성육신을 연장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을 때 그리 하신 것 같이 우리를 같은 방식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그 길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가면 이사야 53장은 매우 여러 의미로 읽혀지는데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1절부터 대단히 그 놀랍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예요. 그 3절은 여러분 현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목사라 그러면 깜짝 놀라고 교회 이름을 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대로 메시아 예언시예요. 도대체 뭐가 겁이 나요? 뭘 변명하고 싶으세요? 이사야 53장을 바꿔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종일 내 팔을 벌렸었노라.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있었으나 아무도 뛰어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찾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내가 저들을 나의 자녀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죠. 예수의 오심은 그 끝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죄인으로 태어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일하는지 아무도 몰라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과 동등한 조건과 정황으로 보내요. 나를 보냄으로써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운명에 들어있다는 걸 나한테 확인시키는 거예요. 시작부터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회가 시작이에요. 결과가 끝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겁내지 마세요. 그들의 운명과 여러분 사역이 겁날 일이 없습니다. 설교는요, 못 알아먹게 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설교 준비한 거 중간에 한 장 빼먹고 연결해서 한 것 같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은혜 받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리라. 그게 아무렇게나 한다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나쁜 생각입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이 갖는 진정성을 아셔야 됩니다.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 얼마나 굉장한 역할을 맡고 하나님의 드라마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진지한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 하는 것은 다 본체에 붙여지는 무늬입니다. 그것이 뭐이 나쁘겠어요? 본체가 좋아요. 요즘 영화들을 보면 제일 아까운 게 요새 컴퓨터 그래픽 때문에 화면이 좋아요. 화면과 의상이 좋아요. 그리고 내용은 개뿔도 없어요. 전부요, 이쁜 애들이 나와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이뻐요. 눈 크고 코 오똑하고 얼굴 달걀같이 됐고, 옛날엔 달걀은 다 귀신이었는데 요즘은 다 미인이 돼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고 나와서 고함만 지르다 들어가요. 무슨 고민도 없고 내용도 없고 무슨 진지한 컨텍스트의 구축이 없어요. 긴장의 구축이 없어요. 번쩍번쩍하기만 하고. 예수 믿는 건 그렇지 않아요. 허름하게 입고 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세리프를 날리는 거예요. 네가 위대함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왼수가 네가 개맛을 알아? 그러는 바람에 내가 놓쳤는데 우리가 먼저 했어야죠. 위대함이 뭔지 알아요? 인생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깊고 이렇게 사무치고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영광된 걸 다른 뭘로 대신하겠어요? 축구? 축구? 발로 공 하나 차는 거? 그거하고 얼마나 다 이렇게 애를 낳고 기르고 부부가 살고 이웃과 살고 벌어먹고 살고 이게 말도 못할 차원이에요. 축구! 병신 같은 느낌. 별 모양 공을 세 개 놓고 해봐라. 그래도 인생을 담아놔. 그건 동그랗게라도 하지 축구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함, 그의 성실함, 그가 주시는 영광과 생명과 진리라는 명예로 사는 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모두를 목적하여 여러분을 그 대표로, 증언으로, 구체적인 약속으로 세우는 거예요. 너 가서 설교해라. 목사님, 오늘 설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다 굉장한 단어들이에요. 못 알아듣겠어요만 잘못 붙인 거고 그 앞에 목사님 오늘 설교 듣다 다 굉장한 단어들이에요. 그걸 엮을 줄이 없어. 다이아몬드 10캐럿 진주 6kg 묶을 끈이 없어. 그런 게 나뒹구는 곳, 거기가 인생, 교회, 설교, 목사, 신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 대표성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그것이 가지는 진정성을 알지 못한다면 늘 두렵죠. 잘해야 되는 거죠. 컨테스트가 되죠. 컨테스트. 잘해야 되는 경연장, 쇼, 결과, 효과, 기능, 기술, 명성, 이런 것들이 모든 영광을 대신하여 들어와 모두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야 우리 본성인데, 그게 안 하겠다 그러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눈 깜빡하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눈 감으면 코베 간다고. 그렇습니다. 눈 감으면, 잠깐 믿음 놓으면 이 모든 것이 들어와. 우리의 현실과 믿음과 지위와 명예와 영광들을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걸 다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십시오.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에서는 최소한 이걸 뭘로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지 제시가 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표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서 있고 누구인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과 묶인 성도들과 어떻게 묶여 있으며 이미 결론이 난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영광과 위엄과 명예를 담아야 되는 자신의 기회인지를 아십시오. 옆에서 뭐라 그러는 소리에 지지 마십시오.